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전에 부탁을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부탁인데요,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가 생각이 나거나 어떤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과거에 경험했던 목사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앞에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건너뛰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불편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고, 또 심지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제목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나라가 멸망하기 이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를 갔다 할지라도 유다의 모든 인구가 단 한 명도 안 남고 다 갔을까요? 좀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면서 본다면, 그러면 나라가 멸망할 정도가 됐으면 잡혀간 사람들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왜 나라가 멸망해야 했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리고 각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성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딴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는 어떻게 빗대어서 비유를 하고 적용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날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회와 너무나도 똑같고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목자는 누굴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요,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민교회, 최소한 제가 다녀보았던 한국교회들, 들어왔던 한국교회들의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던 한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직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며 아직도 목사와 장로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히 목자들을 목사와 장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몰지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9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잠자기를 좋아한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가면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매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의 물결 앞에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세속의 물결을 막기에는 저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형국인가 하면 그냥 원수 앞에 먹을 것 갖다 놓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다 휘어잡고 다닌다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죠. 구원파가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의 증인이 어쩌고 저쩌고 통일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으로 가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다시 말하면 삼켜라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원수들한테 와 여기 너희 먹을 거 많아 빨리 와 빨리 와서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봄에 오아카를 갔다 왔잖아요. 멕시코 오아카를 갔다 왔고 거기에서도 이제 미헤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냥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산 마을이에요. 산 속에 있는 마을인데 아주 경사가 가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 교회 그 발코니에서 내다보면은요 그 마을이 눈 그러니까 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눈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 눈과 거의 비슷하게 혹은 조금 높은 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게 솔갠지 맨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주 솔갠지 맨지 그 새들이 이렇게 막 창공을 납니다. 왜 날라요? 아침 일찍 먹을 것 찾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병아리 키우고 있거든요. 닭 키우고 있거든요.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가운데다 놓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목자들을 가운데다 놓고 들짐승에게 와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목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이 목자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몰지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몰지각한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원수가 접근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10절 말씀 가볼래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초 쓰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초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령이 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군이 들어오는지를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맹인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개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개들이 벙어리예요.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반려견 키우고 있잖아요. 집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좋은 개가 어떤 개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개 이야기를. 큰 개가 좋을까요? 작은 개가 좋을까요? 저는 지금 종류를, 어떤 종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지키는 거는요, 큰 개가 아니고요, 작은 개가 필요해요. 겁 많은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소리도 막 짖어대거든. 그래서 조그만 개가 더 좋다라고 하는 낭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큰 개든 작은 개든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접근을 하면 뭐 해야 돼요? 1차로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수꾼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를, 그러니까 파수꾼을, 여기서 파수꾼은 결국은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결국은 선지자들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래요. 사실 그 욥기 같은 경우에는요, 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욥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개는 양을 지키는 개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양을 지키는 이 개가 벙어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목사들끼리, 저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들은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개처럼 짖는 거야. 개처럼 짖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막 짖어대라고 목사는 개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욕 아니었어요? 개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두 먹어야 잘 짖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모두 먹어야 개처럼 잘 짖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처럼 양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가오는데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맹인이나 볼 수도 없고요. 귀머거리예요. 짖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우둔하다의 표현을 세 가지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특히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 뭐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겠지요? 예,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음담패설과 같은 헛소리를 해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데, 허황된 이야기.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 이야기니까 한 45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인천 앞바다에 원전이 생겼다고, 기름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거기 뭐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추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당회원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설득하고 교회 돈으로 거기다 선교비를 보내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금 거의 50년이 됐는데도 아직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의 돈이잖아요. 헌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목사가 꿈만 꾸고 있으니까,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목사가 누워있대요. 여기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사역을 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 사역을 하다 안 하다도 이게 억지로 하는 사역을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도 안 하는 것, 그거를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목사라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은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설교 원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좀 고쳐주실래요? 이러겠냐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목사는 혼자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씨름해야 되는 외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봐주실래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양을 지키는데 억지로 양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인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지켜야지요. 어딘가 담벼락이 허물어져 있으면 양의 우리가 허물어져 있으면 자기가 가서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인 선지자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누워있는 것과 잠자는 것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안일함,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설교하기를 좋아하면 아멘 할렐루야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귀찮은 거라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거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좀 픽션으로 리얼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숨쉬기 운동, 제가 제일 잘하는 숨쉬기 운동부터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걷기 하면은 금상첨화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을 하거나 하면 좋습니다. 등산을 하면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등산한다고 합니까? 보통 등산은 제가 알고 있는 등산, 제가 하는 등산은 저는 길게는 못 가요. 제가 하는 등산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골프를 한번 나가면 4시간 반, 5시간 걸리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간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목사님이 갔을 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 새벽에도 가고 주일날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라운딩 한번 하고 오후에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지요. 또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당연하죠.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갖고 잘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 돈 좀 더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눈이 시뻘거져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끼고 저녁에 잘 때 주식 한번 보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당시의 목자들이 그랬는데 오늘날의 목사들 가운데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를 생각하고 떠올리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목사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는 더 심각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개들은 또 개라고 그러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러면서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개들, 이 파수꾼들, 이 선지자들이 개처럼 있는데 이 개들이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먹는 게 보이면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저희 집에 이 녀석은요, 저희 강아지 한 마리 있거든요.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씹어서 삼키는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다 먹었어요. 자기 밥그릇에 정량을 주면 그거를 다 먹잖아요. 그러면 대충 먹고 끝나면 되잖아요. 뒤돌아서서 와서 그릇 다시 핥고, 뒤돌아서서 와서 옆에 있는 바닥 다시 핥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귀엽다라고 보기는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참 맛있게 복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제가 일례에서 제일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정말 복스럽게 밥을 먹어요. 어느 정도로 밥을 복스럽게 먹냐면, 맥도날드 같은데 이제 햄버거를 먹잖아요. 햄버거를 먹으면 우리는,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 한번 딱 입에 물고 그 다음에 냅킨으로 옆에 마요네즈 같은 거 묻은 거 닦아요, 안 닦아요? 닦죠. 우리 보통 닦잖아요. 이 친구는요, 다 먹을 때까지 안 닦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묻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묻고, 손에도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손에도 다 묻었어요. 묻다 보니까 냅킨도 안 닦고 손으로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서 햄버거 하나를 먹어요. 그래서 야, 손 좀 닦으면서 먹어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또 묻을 텐데요, 뭐. 다 먹고 닦으면 되죠, 이러는. 그래서 계란다. 그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가 사료 한 자루를 다 풀어놓으면 한 자루 다 먹을 것 같은 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배부른 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먹는 개들이 있잖아요. 지금 살며시 웃으시는 분들, 예, 바로 그분들 집에 그런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안 웃는 것처럼 입 딱 다물지 마시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자기가 배가 부르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무시하고 아니면 신경을 딱 차단하고 계속해서 먹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인상 찌푸리잖아요. 당시에 이 목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정도로 탐욕스러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이 잔치를 할 때 로마의 그 신하들이, 귀족들이 파티를 할 때에 옆에다가 양푼 하나 갖다 놓고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먹고 뱉어내고 또 먹고 뱉어내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끝에, 맨 끝에 있는 단어에 유의해 보십시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one and all이에요. one and all. 다시 말하면 여기가 끝, 그만 먹어, 다 먹어서 끝 그랬는데 뒤돌아서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 없나 챙겨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 부리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놓고 독일의 폴 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리얼하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들은 지켜주는 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키는 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욕망에 있어서 그 주둥이를 모든 것에 쑤셔넣는 거리의 개가 된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망하든, 아니면 문자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든,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을 이야기를 하고, 머니가 뭐니뭐니 해도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의 금욕주의, 세상의 황금주의, 세상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술파티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 갖고 왔어. 오늘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잔뜩 마시자.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가득히 넘치리라. 라면서 방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 이렇게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하나라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받아왔습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 몸살을 앓습니다. 아픕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요리해서 먹일 수 있을까, 에스라처럼 그렇게 연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방탕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사들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설교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품이 목회에 딱 맞는 성품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품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성품이요? 저도 영어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성품, 형편없습니다. 목회하기에는 맞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를 존중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도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제사장과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만 탐욕스럽지 않고 목사와 장로만 방탕 안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도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여러분도 왕같이 살아야죠. 목사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선지자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